어떤 분야이든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그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들을 구비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 그 분야에 자질이 있어도 그 자질로 갈 수 있는 그 선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술 쪽을 생각하면 더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타고난 재질을 가지고 어느 영역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이상까지는 잘 못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서 혹은 자질이 있어서 시작했던 그런 영역들이 일정 수준이 되어서 더 이상 실력이 진보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더 나은 선생님을 찾아서 이 미진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선생님들이나 혹은 실력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실력들을 배양해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한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초가 잘못되었을 때 느끼는 어려움입니다. 골프면 골프, 피아노면 피아노, 어떤 영역이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훈련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눈에는 틀린 영역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교정을 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하게 되죠. 왜 포기를 할까요? 화려한 시간만큼 시간들을 더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기초부터 정확하게 올바르게 내용들을 구비해 나가면 조금 더딜지라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감당해 나갈 텐데 어느 정도까지 배워놨어요. 이게 배운 게 전문용어로 야매로 배워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바꾸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다 결국은 재미를 잃게 되고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되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스포츠나 예술 쪽에만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통하여 신앙이 그대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형성된 내용이 때로는 나의 신앙을 진보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열심을 내는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그 기도에 침체에 빠지는 경우는 없게 될 텐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리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기도해본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내 인생 나 혼자만 책임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성경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쩌면 잘못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그렇게 일주했던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 생활에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바꿔나가야 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훌륭한 기도 생활을 감당할 수 있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기도문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듣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주었고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될 내용은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살아계신 그 아버지께 나가 살아있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의 속내를 들어주신 그분께 나가 영적 신령한 교통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자세로 기도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개인의 인생 속에,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온 지구 안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데 필요로 되어지는 영적인 육적인 필요가 날마다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내려져야 됨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아주 많은 자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본문입니다.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본문이 자기의 기도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활용이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먼 이웃 마을에서 살던 친구가 밤중에 놀러 왔습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고 야심한 밤에 그 마을의 친구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된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에게 대접할 음식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 배고픈 친구를 그냥 재울 수가 없어서 그 친구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하여 그 사람은 또 다른 이웃에게 가서 빵을 요구하게 됩니다. 너무도 야심한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불을 켜놓지 않고 잠자는 그 시간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빵을 요구하려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빵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래 말합니다.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새벽 2시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노크하면서 배고프니 라면 하나 삶아달라, 배고프니 맛있는 반찬을 밥을 해달라 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일주일 내내 토론토 안에 소문이 날 겁니다. 드디어 최재만 목사 미쳤다. 오밤중에 새벽 2시에 성도들 집을 방문하면서 밥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다. 이렇게 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소문 안 내시겠죠. 그냥 잠깐 넋두리참한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퍼져나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벽 2시, 3시쯤 돼가지고 노크하는 그 사람에게 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빵을 내주고 있어요. 어떻게 빵을 내줍니까? 아마도 계속 두드렸는 모양입니다. 안 된다라고 한번 거절했는데 또 두드리면서 빵을 달라고 요구했답니다. 거절했는데 또 두드리면서 빵을 달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빵 준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간청했기 때문에 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네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간청을 했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그 이 말이 오해가 됐기 때문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봐라,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지 않느냐라고 이해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느님을 못 살게 극성맞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겨워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 열심히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열심히 기도해서 안 되거든 철회해라. 철회해서도 안 되거든 금식해라. 금식해도 안 되거든 40일 50일 죽기를 가고 하나님께 매어달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말에 얼마나 많이 현혹당하고 마음이 휩쓸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써있는 이 간청함이란 말 때문에 생겨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기록된 이 간청함이란 말은 여기에만 딱 한 번 쓰여있는 말이에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딱 쓰여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문맥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따지면 이런 말입니다. 뻔뻔스럽게 지속적으로 담대함으로 부끄러움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밤이 너무 늦어서 빵을 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주인에게 나아가서 뻔뻔스럽게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빵을 달라고. 간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이 아니라 그런 뻔뻔스러움과 그런 지속적인 요구로 담대히 나와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빵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벗이기 때문에 우정이 있어서 혹은 관계가 형성되어 그 정 때문에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벗된 책임이 있어서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책임에 관계된 이야기지 정에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정이 좋았기 때문에 빵을 내주는 게 아니라 벗이라고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의 우정 때문에서는 이 빵을 줄 수 없지만 내가 너와 친구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빵을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개되어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의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이 뭘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세요. 이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아버지 얘기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전개되고 있어요. 뜬금없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로 그동안에 가르쳤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못 살게 굴어서 혹은 하나님이 지겨워할 정도로 그렇게 사정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자꾸 흔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분을 못 살게 굴어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실 분이 있겠습니까? 알을 달라고 하면 알을 달라고 하는 그 자녀에게 전갈을 주실 분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알을 주잖아요. 뱀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뱀도 내줘야 되나요? 전갈을 달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내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내줄 겁니다. 왜 안 내줍니까? 아, 내주면 죽는데 어떻게 내주겠어요? 세 살 먹은 아이가 뱀을 달라고 이렇게 소리치는데 3일 도리로 밥 안 먹겠다고 항거하면서 뱀을 달라고 얘기하면 주시겠어요? 40일을 하면요. 안 주죠. 100일을 해도 아마 안 줄 겁니다. 걔가 살아있다면. 전갈과 뱀은 그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해약한 거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이에요. 반면 생선을 주고 알을 주는 것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케어해야 되는 당연한 책임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데 자꾸만 이 간청함이란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된다느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들어야 된다느니 이런 이야기로 자꾸만 우리가 현혹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본 사람이 많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어때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죠? 뱀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시겠어요? 전갈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뱀을 달란 적이 없죠. 전갈을 달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뱀이었고 전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주신 거예요. 그 안 주신 걸 갖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 기도는 능력이 없는가 봐.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이 없네 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에 대한 생각이 멈추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 마음의 결정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간청함이란 말에 잘못된 생각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음으로 발생한 현상들입니다. 그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절해 보세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그냥 구하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책임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책임에 근거하여 아버지께 구하게 되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찾으면 찾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했으니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드리면 그냥 아무거나 열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나아가 두드리게 되면 당장은 못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두 가지 경우일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없든지, 두 번째는 아직은 때가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분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단지 그것이 때가 되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유보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이 지겨워할 만큼 그분을 못 살게 굴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냐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자꾸 오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힘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이런 기도 내용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떨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성을 하는 분들 가끔 만나게 되면 무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호통을 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만 응답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핏대세워서 그분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만 그분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높은 목소리로 더 강렬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어디서 경험합니까? 가정에서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살살 얘기하다가 엄마 아빠가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올라가지요. 올라가다 어떻게 합니까? 나 밥 안 먹어. 나 학교 안 가. 이거 사주기 전에는 학교 안 가. 그런 경우들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이고 인간들이 취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대비해서 봐라, 부모가 자녀들이 간구하고 간청하고 요청하면 그것에 못 이겨서 주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갈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정중한 자세로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오늘 창세기 가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정중하게 아뢰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래요. 22장, 우리 18장에 가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번복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마치 떡을 달라고 소리치는 그 주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27절에 보면 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30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어디다 감히 그렇게 소리치고 고함치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활복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그 신령한 대화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아니 그렇게 다 주실 건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에스겔서에 가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주어질 축복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지역을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이르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계속 말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답니다. 능히 이루실 능력도 있고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덧붙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준비되고 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무엇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요청할 때까지는 안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삶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줄 수는 없답니다.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능히 이룰 수 있고 이룰 거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한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강청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혹시 기도 생활을 중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예비하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하고 예비한 그 삶을 그냥 줄 수는 없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통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인식한 자들에게만 그 내용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영적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신비로운 영적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있음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그분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능히 감당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길 주의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며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침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대망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킬 유일하며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의 인생 속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필요로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가르쳤던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려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모든 삶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요구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싸고 하찮은 것들은 그냥 말 안 해도 주지만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로 하여금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깨달을 때까지 안 주죠. 그것을 그냥 주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준비하는 그 놀라운 삶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실 주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삽입기도 나오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못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삶,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있음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다 눈 녹듯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산처럼 보이는 많은 문제들 다 해결이 될 겁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은총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로 우리가 가졌던 경험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한하고 재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소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공급받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로 기억해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옵소서. 그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 힘들거려운 인생길 속에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